할렐루야. 오늘 통역이 있습니다. 난 앞에 앉아서 오늘 좌수 형제가 안 보이길래 오늘도 통역이 없이 예배를 드리나 했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에디 형제가 이렇게 통역을 또 담당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또 로레타 자매님, 지난주에 통역 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오늘 제 아들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겠다고 지난주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고맙게 생각했는데, 통역이 없으면은 그다 이게 이해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근데 감사합니다. 또 통역이 있어서. 예,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3절 말씀까지가 됩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2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예. 이 말씀을 중간 부분만 제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채택을 했어요. 14절부터 23절까지 보셔야 이 줄거리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 가운데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제목을 짧게 잡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나바와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전도자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 마음에 드는 다윗과 하나님 마음에서 멀어진 사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2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룬다고 했습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 마음에 합한 사람을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통일 왕국 시대에 왕이 된 다음에 이스라엘 왕국의 뿌리가 되었고 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 된 사울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이제 출애굽하여서 40년간의 광야 생활 끝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최초로 왕이 된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할 때에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사들을 통하여서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주변 가나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주변의 국가들에 전부 보면 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호소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왕이 없이 사사를 통해서 사는 것이 더 편할 텐데, 이들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주셨는데 그게 첫째 왕이 된 것이 사울이었어요. 자, 최초의 사울이 왕이었지만은 처음에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울을 버리셨어요.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베들레헴으로 보내셔가지고 사울 왕의 후임으로 왕을 세우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이새의 아들 중 다윗을 불러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셨다고 시편 89편 2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내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음과 나중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사울은 처음 왕이 되었을 때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으로 선출된 다음에 그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자랑하거나 또 거만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겸손함을 지녔던 이런 사울이었어요. 처음에 그러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왕이 된 다음에 나가서 이제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가서 이 싸우기만 하면 승리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뒤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것을 망각한 것이에요. 자기가 힘이 세서 자기가 잘해서 승리한 줄 알고 아주 도취돼 자기 도취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한 다음에는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기에 급급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영광이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것이에요. 욕심이 생긴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기보다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자신이 영광 받는 것을 좋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잘했지요. 그러나 끝에 가서는 잘못하고 말았습니다. 처음과 끝이 달라졌습니다. 결국에는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이제 신약 시대에 오게 되면은요, 초대교회에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에 대해서 칭찬을 받은 그러한 교회였어요. 그러나 책망받을 것이 하나 있었는데 처음에 그들이 가졌던 그 첫사랑을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책망하신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것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지 아니하면은 내게서 그내 촛대를 옮기리라고 엄하게 책망하셨어요.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의 전도 과정 중에서 가장 오래 머물러서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쳤던 곳이에요. 그래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여 동안을 거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골로새 교회나 또 라오디아 교회도 개척이 되었던 곳이에요. 처음에는 성령 충만한 그런 뜨거운 교회였지만은 점차 사랑이 식어졌다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 그거는 에베소 교회에 해당된 말씀이지, 그렇게 돌리지 마세요. 오늘 이것을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시는 것으로 받으시라 하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성령 충만한 뜨거웠던 교회였지만은 점차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교회의 타락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의 공통적 특징은 말씀이 변질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식는 것이에요.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것.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 내가 시간이 바빠서 그걸 못한다 하는 거예요.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시간이 바쁘니까 주의 일을 할수 없다는 것이에요. 모이기는 힘쓰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아, 바쁘니까, 아프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못 견디게 아플지라도 한번 믿음으로 한번 나와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내가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핑계대지 마세요.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저도 허리가 아팠고 다리가 아팠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주님 사랑하는 이 마음을 뺏기고 싶지 않아서 워커를 제가 끌고 나왔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된지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제가 오늘 이 단상에 서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우리는 생명의 빛을 비추는 촛대이며 등대입니다. 촛대와 등대에는 빛이 있어야 합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말 그대로 교회가 옮겨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교회가 옮겨진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교회의 영광이나 사명을 옮기겠다는 경고입니다. 교회에 건물만 있다고 해서 교회가 아닙니다. 자기 일을 하고 빛을 비추어야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이요 교회인 것이에요. 이 교회 공동체가 모인 것이 이 교회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내게서 내 촛대를 옮기리라고 엄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계시록 2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처음과 끝이 다르지 말아야 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채 초심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사울왕처럼 버림받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다윗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변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잘못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이 하나님 마음에 들지 못한 이유는 잘못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잘못을 오히려 성공의 밑거름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그 잘못한 후에도 계속 그 잘못을 고치려고 애도 쓰지 아니하고 그냥 그 잘못을 계속 그냥 고수해 나가요.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실패자가 되는 것이에요. 사울왕은 선지자를 통해서 잘못에 대한 책망을 받았지만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고치려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버림받은 왕이 된 것이에요. 이것은 지금 사울 왕을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왕이었어요.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은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을 하셔서 내 개인을 향한 말씀으로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은 죄 없는 완벽한 의인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잘못을 뉘우칠 줄 알고 회개하고 고치려고 애쓰는 사람을 찾으신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잘못을 고치지 아니하고 고집부리며 완악해질 때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못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로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은 그들의 모든 소유를 다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죽이라고 했어요. 아이까지 그리고 뭐 소나 약대나 가축 이런 거 할 것 없이 모두 다 죽이라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사울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의 그 아각 왕을 살려주었어요. 그리고 양과 우양의 기름진 모든 좋은 것은 남겨두고 품질이 낮은 쓸모없는 것들만 죽여버린 거예요. 자, 하나님의 어떻게 하라고 했었습니까? 모든 걸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가치 없는 것만 남겨놓고 가치 없는 것만 다 죽여버리고 좋은 것들은 다 어떻게 살려놨어요. 남겨놨어요.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도 그러하지 않아요? 예? 하나님께서 야, 너 지금 그 좋은 거 이 좋은 거 바쳐라 이렇게 하는데 아이 그거 바치면은 어떻게 나 뭘 먹고 살아? 이런 마음에 안 들어요? 아깝다는 마음이 안 듭니까? 사울 왕도 역시 똑같았어요. 그런데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좋은 곳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렇게 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소양 이런 곳이 없어서 그렇게 하셨겠어요? 그 마음을 보신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그 순종하는 마음.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에요.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사울은 버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자리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는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잘못을 뉘우칠 줄 모르는 사람,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 자기 고집만 내세우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사울왕처럼 버림을 받게 되고 벌을 받게 되고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울왕 이야기는 그만하고 이제 다윗왕이 하나님 마음에 든 이유를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의 마음에 드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9장 4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이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에게 지금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 아버지 다윗에 대한 그 살아온 그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볼 수 있는 것은 그 가문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 아버지의 믿음을 본받으라 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다윗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온 마음을 바쳐서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소년 그 다윗의 담대했던 그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블레셋은 골리앗 장군을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침략했죠. 그때 이스라엘은 그 누구도 그와 맞서서 싸울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모두 다 겁에 질려서 그 앞에서 벌벌 떨고 싸울 생각을 안 했습니다. 다윗은 심부름을 왔다가 이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의 군사인 블레셋 골리앗 장군을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당하는 모습을 보고 다윗은 울분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린 다윗이 나가서 싸우겠다고 청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과 모든 군사들은 반대를 했습니다. 네가 어떻게 그 나가서 싸우냐고. 끝내 자신이 싸우러 나가겠다고 자원했습니다. 다윗은 아직 몸집은 작고 어렸지만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담대한 믿음으로 적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외친 말은 다윗의 그 간장을 서늘하게 하는 그런 말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고 외쳤던 것이에요. 그 어린 소년이 그 골리앗 장군 앞에서 이러한 담대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할 수가 과연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지금 겁에 질려 있는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는 것이에요. 참, 저도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은 과연 내가 이렇게 할수 있을까? 아무것도 아닌 내가 그 많이 모여 있고 유명하고 높은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에 나가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두려움도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전혀 그런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다윗에게는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그 담대함과 용기는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믿음에서 온 것이었어요.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골리앗보다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칼과 단창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다윗은 담대하게 나가서 외칠 수가 있었어요. 이런 믿음이 다윗을 전장에서 승리하게 만들었고 그를 위대한 왕으로 세워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용기는 다윗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서 온 것이었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울 왕과 백성들은 편안할 때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골리앗을 보고 두려움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았고 눈에 보이는 골리앗 장군만 보고 두려워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이 나왔을 때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골리앗이 체구가 크면 클수록 물맷돌로 맞추기가 쉽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몰라요. 다윗이 칼로 목을 베었습니까? 그 물맷돌 가지고 자기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쓰는 그 물맷돌로 골리앗의 이마를 명중시켰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크면 클수록 자기는 그 목표물이 크게 보인다는 그 얘기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힘든 상황도 쉽게 생각하였던 것이에요. 사람들은 문제가 있게 넘어지는 것보다는 온전한 믿음이 부족하기에 믿음의 용기가 부족하기에 쉽게 넘어지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있기에 이스라엘이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불신 때문에 불안해하고 무서워 떨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믿음, 온전한 믿음 가지게 되면 어떤 환경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모든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가나안 정탐을 보냈을 때에도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불신앙의 문제였어요. 그러나 가나안의 힘센 그 장사들만 바라보았지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세상을 바라보았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이에요. 세상의 문제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더욱 컸기에 가나안을 우리의 밥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바라보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불신앙 가운데 있기에 불안과 두려움과 부정적인 생각에 붙잡히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닫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소년 다윗처럼 작고 세상은 골리앗만큼 크다 할지라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지금 운전해 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진심으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능력도 베풀어 주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된 이유 두 번째는 바르게 행하는 믿음이었어요. 온전한 믿음에 이어서 바르게 행하는 믿음. 열왕기상 9장 4절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면 했어요. 바르다는 말은 거짓이나 꾸밈이 없는 진솔함을 뜻하는 말이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못을 지적할 때에 겸손하게 받아들여서 회개하는 그러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증거할 때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 반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저 말씀은 늘 하는 그러한 얘기인데 내가 평생 들어온 말씀인데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다 다르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바르다는 이 말, 이것은 바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그러한 태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은 다윗의 회개를 한번 보겠습니다. 부자가 어떤 행인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의 것으로 행하지 않고 그 가난한 사람이 자기가 정말 딸을 키우듯이 애지중지하며 키웠던 그 가난한 자의 딸, 그 암양 새끼를 빼앗아 가지고 대접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을 하니까 다윗이 아주 대노하면서 그런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럴 때 나단 선지자가 바로 그것이 당신입니다, 그랬어요. 이때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고 회개했습니다.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조파세바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때 다윗은 왕이었기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었어요. 권력의 칼을 휘둘러서 나단 선지자의 입을 막을 수가 있었고 감옥에 쳐넣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람은 피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자마자 모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왕이라는 그 신분, 이것은 보이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그러한 오직 그 마음만이 가득했기에 창피한 거 몰랐습니다. 그냥 무릎 꿇고 엎드려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그 책임을 전가하지 않았습니다. 체면이나 위신 같은 것도 생각하지 아니했습니다. 이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마음에 새겨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죄를 용서하셨지만 그러나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지불하신다 하는 거죠. 네. 죄 용서함 받았다고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다윗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정하게 얻은 아이는 죽게 하시고 회개하고 정식으로 처를 삼은 그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게 하셨어요. 이 솔로몬을 후임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예. 회개하는 자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 대가는 지불하게 하시지만 거기에 따르는 축복이 따르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죄를 뉘우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은총과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인류의 멸망은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된 이유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면, 다윗은 온전한 믿음과 바르게 행하는 믿음,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사울왕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무엇했습니까? 변명했지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순종하는 자라야 합니다. 다윗은 어떤 경우에도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축복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아니기에 축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믿고 순종할 때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내 상식에 맞든 안 맞든 순종할 때 축복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노아는 홍수가 무엇인지 몰랐을 때 방주를 만들려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이제 그는 그 자녀들을 통해서까지도 그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과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치에 맞든 안 맞든 상식이든 비상식이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과 축복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교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 유익한 성도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서 지어진 사울 왕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다윗의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어디에서 주님 사랑하는 처음 사랑이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무뎌지고 식어진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어 처음 행위를 회복하여 온전한 믿음과 바르게 행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